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풍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나의 풍랑.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나처럼 무시하거나 건너뛸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풍랑이 다가오고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우리는 요리조리 도망칠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한 예배, 온전한 헌금생활, 기도와 또 섬김에 봉사가 없는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신앙, 무능력한 신앙, 병든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같으면 그런 자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고 참으시는 중에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그 성도에게 인생의 큰 풍랑, 바로 요나와 같은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만나면 그 이전에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귀 기울이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을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메어 달리면서 원망까지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를 보아왔어요. 최고의 설교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풍랑이구나. 인생 최고의 스승이 바로 시련의 풍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실만 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만 하게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풍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의 풍랑. 오늘 본문의 바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도 풍랑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의인들에게 다가오는 연단의 풍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충성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며 믿음에 헌신을 해왔던 성도들이 때때로 낙심과 좌절과 시련의 큰 풍랑 속에서 그 영혼이 짓이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연단의 풍랑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풍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날만을 노래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해뜰 날만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무슨 말입니까? 항상 햇빛만 쨍쨍 내리비치면 사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햇살 좋은 그런 날씨가 있는가 하면 비 내리고 우중충하고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버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자일수록 귀하게 쓰기 위한 뜻을 품고 있는 그러한 종일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데도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 에브리 고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 그 사명에 올인하는 자는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풍랑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던지 20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왜 이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냥 가시면 큰 풍랑 만날 가능성이 높고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항구에 머물자고 했는데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하고 괜찮겠지 뭐 인간적인 경험과 자기 잔꾀를 갖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큰 풍랑 만납니다. 바로 요나의 풍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풍랑은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세계의 중심부인 바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를 더욱더 담대하고 큰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연단하시는 바로 바울의 풍랑, 연단의 큰 풍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쓰실 종을 택하실 때, 그 축복하실 그릇을 택하실 때 화려하고 학벌 좋고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택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 눈물을 한 드럼통씩 뽑아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박 목사도 그냥 멀쩡하게 맨날 웃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울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고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연단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연단으로서의 이 풍랑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막상 살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린 절대 절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제는 다 끝장났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바울도 인간인지라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왔던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바울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 속에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밖에 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밤을 새워 철야 기도. 잘 거 자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난, 절대 시련 속에서 바울은 절대 기도, 비상의 특별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 특별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명,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돼.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담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워낙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예 체험적인 요동하지 않는 확신의 체험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죽음의 바다. 다 사람들이 이제 끝장났다고 절망이 꽉 지배하는 그 배에서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 큰 절망, 절대적인 비상의 기도를 드릴 때 위로부터 공급되어진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공동체를 살리고 사도 바울을 살릴 다름 아닌 구원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큰 풍랑 만나 이제는 끝장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구원의 생명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민족 전체가 끝장났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임진왜란이나 이런 때에 우리는 분명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2차 대전 때 전쟁을 할 때 독일의 폭격기가 와가지고 영국을 계속 폭격을 때립니다. 영국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당시에 수상 처칠이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겨낸다, 온 국민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금식을 선포하며 온 국민들이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독일이 공격하는 계획이 틀어지면서 승리의 계기가 만들어짐으로 영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바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자기 해상 군사력이 약해요. 온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랑은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저 인생의 문제나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절대적인 절망 속에 기도하다 보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주세요. 응답으로서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믿어져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심에 질리는데도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절망, 절대 기도, 절대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기도를 드리는 한 우리 인생에는 절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세상에 붙잡고 있는 줄 다 끊어질 때 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혜원이라고 하는 서울의 명성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롯데우유 이사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보통 부인 등살에 나이 들어서 교회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도 그래요. 그래 믿음이 신통치 않습니다. 믿는 듯 안 믿는 듯. 근데 회사에서는 이사가 되었으니까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자꾸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업계에서 롯데우유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게 오를 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실적이 올라갈 구멍이 없네요. 더하여서 그 이전에 자기 앞에 이사는 이런 압박감으로 이런 스트레스로 시달리다가 병들어 들어 누웠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내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코나로 몰리는 거예요. 왜 코나로 몰립니까? 하나님 앞에 비상의 기도, 절대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다하다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우리 100일 동안 작정하자. 100일 동안 매일 새벽기도 나가자. 여러분, 평소 때 이런 이야기 했으면 남편이 미쳤나? 그 시간에 잠자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워낙 다급하니까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지니까 좋다. 믿음 반 의심 반,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믿습니까? 그냥 뭐 겨우 걸쳐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러나 저러나 한번 100일 동안 해보자. 부인이 다짐에 다짐을 받습니다. 중간에 그냥 멈추면 안 된다고. 그리고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50일째 정도 왔어요. 뭐 이거 내가 뭐하나, 이거 좀 이래가 기도 응답이 되나 이런 시험이 드는데도 50일째 정도 되는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유만 가지고는, 그냥 우유만 가지고는 이게 팔릴 턱이 있겠나, 그래서 우유에 뭔가 건강에 좋은 걸 넣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딱 떠오른 것이 건강에 좋은 검은 콩을 한번 갈아가지고 넣어보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딱 받아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요. 콩 갈아 넣은 그러한 우유, 깜유라고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놓았는데 여러분 40일 만에 천만 개가 팔리는 거예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분이 계시는 이런 교회가 그냥 세계적인 교회, 그냥 엄청난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간증의 스토리, 이러한 절대 절망에서 역전하는 스토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앞으로 기쁨의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과 이런 축복의 역전의 스토리가 수도 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도가 절대 희망을 낳습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비상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비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인생의 큰 풍랑 만났을 때 도대체 무엇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야말로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 붙잡고 있던 소망의 끈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왜 우리 인생에서 큰 풍파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저런 큰 풍파가 일어납니까? 세상 줄 끊으라는 거예요. 뭐 누가 잘하면 이게 해결되고,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민족,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결국은 살아남고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초월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환난의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한 배에 탄 276명의 소중한 생명들,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에 하나님의 종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말씀을 나눔으로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인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때야말로 더욱더 바싹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로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 보고 뉴스 보고 웬만큼만 보세요. 신문 보고 그 떠들어대는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뭘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야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간직한 바울, 그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살려야만 하는, 바울을 도와야 되고 바울을 축복해야만 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풍랑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명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축복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들이니까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자식을 하나님 복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별하게 복을 주시고 만 가지 악에서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도우심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가져야 돼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민족과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모든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사명 내몰라라는 신앙생활 하면은 요나의 풍랑밖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69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주신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 부흥의 롤모델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들 찬양하고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여기까지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러나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목회한 것은 이제 10년 동안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은 지나갑니다. 신앙은 교회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하고 기둥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철규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수년 전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성숙해지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롤모델 교회, 더 이상 부흥을 외치지 않는 시대에 다음 세대 부흥의 롤모델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만히 이 세계를 살펴보니까 세계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끝까지 가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지역의 가정을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 가정, 이천 가정, 수많은 상처받고 깨어져가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 주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지역과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감동을 따라서 계속 새벽으로 저녁으로 틈틈이 만나는 성도들마다 계속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여 시대를 축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요한 웨슬레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는 88세의 나이까지 불꽃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임종 하루 전날까지 말씀 전하다가 하루 딱 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파 많이 치는 이 세상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힐 때에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는 길이 위로부터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환난에 풍파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요나의 풍랑이든 바울의 풍랑이든 주님 전심으로 의지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대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